아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입니다.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3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1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118페이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문제될 자도 있고 문제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바로 멸망 앞에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옥 갈 운명인 걸 깨닫고 참으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내세가 있는 것을 믿고 영혼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의 문제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바쁘게 이스라엘 땅을 다니셨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을 어떤 훌륭한 목사에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부흥 강사에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에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문 밖에 있다가 문을 통과하고 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문 통과하는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다 가면은 천성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즉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며칠 안 돼서 죽음 건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날 죽음 건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을 확실하게 통과한 사람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 구원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주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은 천국은 동일하게 가더라도 영광과 상이 크고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것은 구원을 빨리 받아야지 상 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83년도 9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다시는 안 되더라고요. 구원은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천국에서 보내주면 좋고 안 보내주면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원수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원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너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경이고 천국이고 지옥, 영혼 이 문제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내세고 이런 것은 쓸데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은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은 금세가 전부야. 너 진화론도 못 들어봤어.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야.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편한 대로 멋대로 살아. 그렇게 부추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기어코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싶어? 열심히 다녀. 다니는 김에 주일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십일조도 바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해. 교회당도 많이 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겁내지 않아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선사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교회당 다니는 것은 마귀 겁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거듭나는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면은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가전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도 쉽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일이 있었고 그런 많은 것이 작용해서 여기에 참석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일꾼들을 많이 보내놨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거짓 일꾼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일꾼들이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속이면은 인도받는 사람은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부흥 강사도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많은 사람이 쫓겨나게 된다면 그 밑에 배운 사람도 같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일꾼들을 많이 보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냐? 어떻게 문을 통과하느냐? 거듭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문 통과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 통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좋은 문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 육신이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압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육신이 막습니다. 육신이 막.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육신이 속입니다. 너 벌써부터 구원 문제 해결하려고 해? 너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벌써부터 영혼 문제 해결하려고? 너 마음대로 살고 세상 가지고 살다가 구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하고 미루게 합니다. 육신은 원치 않아요. 성경을 배우게 될 때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저것은 맞는 얘기다. 전 진리다. 찾아낸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또 한쪽에는 거부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거짓된 생각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이 붙잡히게 만들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없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만큼 불행한 시대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으로서 단 하루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인생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인생에 해답이 있다면은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난 시대가 옵니다. 환난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문이 닫히듯이 어느 날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영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반드시 은혜의 시대에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죽음을 건너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 통과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 영영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한 1년 전 정도에 믿을 거다. 죄송하지만 안 믿어집니다. 구원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으려고 그 욕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주실 때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 주님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됩니다. 죄 많이 지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 직전에서 마지막 한 강도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바로 지옥 문 앞에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문은 순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 그런데 한 강도가 마지막에 심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받았습니다. 기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랄까. 이거 말도 나한테 하고 있니?
저 강도는 참으로 회개했을 때 당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은 당장 구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떨면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심중 깊숙한 곳에서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동기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아십니다. 함 따라합시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내가 남편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남편은 아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아이고 내 복장 터져 하잖아요. 절친한 친구지만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심중 깊숙한 곳을 꿰뚫어 아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지만은 그 자녀들이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그냥 있다 그래 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든 안 계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한정 계속 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더 믿어집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과 대학 교수가 쓴 글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철수가 작곡한 것과 베어토벤 작곡한 것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긴 시간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역사의 처음부터 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안 배우게 하면은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한 대로 구원이 악인에게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세가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옥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죄인인 걸 중심에서 깨닫고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뺏기던 사람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훌륭한 종교가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 죄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 앞잡이 노릇 하면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말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가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해서 이 죄 많은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너희 선생 예수는 어째서 죄 많은 사람과 함께 먹고 잡으시는가? 예수님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의사가 병든 환자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병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과 감춰진 사람 중에 감춰진 사람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얼른 병원에 가려고 할 겁니다. 치료받으려고 할 겁니다. 암 걸린 사람, 속병 걸린 사람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속병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중병이 걸린 환자고 세리와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도 중병이 걸려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병이 걸려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주님 볼 때 똑같은 죄인이고 세리와 죄인도 창기도 죄인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쉽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쉬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아라.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을 죄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이고 죄 많은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뜻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졸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졸리시는 분 있으면 저 뒤에서라도 서서 들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면은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로 예를 든 것이 포도와 무화과나무, 나쁜 나무로 예를 든 것이 가시와 은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힙니까? 포도가 맺힙니다. 포도나무가 왜 포도를 맺힐까요? 너무 쉽죠? 예. 자, 가시나무니까 가시가 맺힙니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이란 말뜻은 죄인은 나무에 해당되는 말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어가는데 그 죄 짓는 것은 열매에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나무에 해당되는 말이고 죄 짓는 것은 열매에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여기에 안 졸아야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시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한 가시나무는 가시가 아주 많이 맺혔습니다. 한 가시나무는 적게 맺혔습니다. 하나는 더 적게 맺히고 하나는 가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시나무는 누가 붙여놨는지 온갖 좋은 열매 갖다 붙여놨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시나무입니까? 네, 아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시가 많이 맺혀도 가시나무, 적게 맺혀도 가시나무, 안 맺혀도 가시나무, 좋은 열매 갖다 붙여놔도 가시나무죠. 죄인이란 말은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 적게 지어도 죄인, 더 적게 지어도 죄인, 죄가 바깥에 안 나와도 죄인, 온갖 선행과 열매로 자기를 포장시켜도 하나님은 근본을 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이걸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는 포도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의 과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포도나무가 씨를 뿌려서 무수히 많은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가시나무도 가시씨에 시작이 됩니다. 가시씨의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가시나무가 씨를 뿌려서 무수히 많은 가시나무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도 죄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죄씨의 과거를 수적에 들어가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까? 최초의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 받을 때에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좋은 종자였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쁜 종자가 됐고 아담 하와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쁜 종자로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 뜻은 너는 아담의 후예인 줄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된 씨를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나게 된 거예요. 죄인이란 말 뜻은 너희들은 나무로 치면은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나무로 치면은 포도나무 쪽이 아니라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나무와 사과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한 가시나무는 가시가 안 맺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될 때는 가시나무로 분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분류하실 때 죄인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 날 때부터 죄인,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어머니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낳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태속에서부터 호랑이, 날 때부터 호랑이입니다. 살아나가면서 싸나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는 태속에서부터 고양이, 날 때부터 고양이고 살아나가면서 앙칼진 기질이 올라옵니다. 사람은 태속에서부터 나쁜 종자, 날 때부터 나쁜 종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1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출생할 때만 죄 속이 아닙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형성되는 순간부터 죄속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씨면은 자녀는 자동으로 김씨가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씨가 되므로 아담 하와서는 전부 다 죄씨로 난 거예요. 불빵을 잘 찍어내던 기계가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불빵 어떻게 나옵니까? 다 찌그러져 나오죠. 아담 하와 고장남으로 사람은 다 고장난 채로 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는 태어날 때 헤엄치는 기술을 타고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짓는 기술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 관찰해 보시면은 죄의 기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세 살짜리 애가 있는데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새로 태어난 애기에게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까꿍까꿍 하고 이제 막내만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세 살짜리가 시기합니다. 우유병을 물에서 키웁니다. 물에서 키우는데 부모님 안 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우유병 촥 뺏어가지고 쫙 빨아먹고 빈병 탁 채웁니다. 때로 열받을 때는요, 동생 때문에 열받다 싶으면은 동생은 말 굴립니다. 자, 형이 5살 되고 동생이 3살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더 귀여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님 안 볼 때 꼴밤 탁 때리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 죄의 기질이 있어요. 5, 6살 때는 다 착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얼마나 부모를 대적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릴 때에는 죄의 기질이 들러와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근본부터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어머니 아버지는 호랑이를 따로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애들은 말합니다. 우리 호랑이 착한데 왜 경지시키려고 하냐고 합니다. 이건 맹소란다. 애들은 부모 말 안 믿으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부모 말이 옳은 거예요. 여기 어리지만은 조금 자라면은 배고플 때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도 짓기 전에 나쁜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암 걸린 아주머니 집을 한번 옛날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봐도 좀 고양이 좀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 말합니다. 우리 고양이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제가요. 고양이가 정말 착해요. 착하다고요. 착한지 한번 볼까요? 하고 제가 고양이 목을 딱 잡았습니다. 착하다고 하니까요. 목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착한지 한번 보셔야 하고 이렇게 건드렸죠. 건드리니까 고양이 눈빛이 바뀌면서 발톱을 쫙 빼고 확 달라듭니다. 왜 달라들까요? 고양이니까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대해줄 때는 기질이 감춰져 있습니다. 조금 건드리면 조금 나옵니다. 마음을 확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이 하고 나오잖아요. 속에 원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죄든지 지을 기질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읽습니다. 한글로 읽는 게 좋겠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죄인됨으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으로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아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씨가 문제입니다.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씨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묘목에 있으면요, 6년생, 30년생, 60년생 있으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죄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님들에게 물으면 할머님들 하나같이 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다 잊어먹어서 잊어먹어서. 없기는요. 자, 사람은 죄인으로 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는데 죄 짓는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보시겠습니다. 5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 이하는 죄 짓는 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사람은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들여다보시면 사람 손은 피에 더러워 있고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죄를 짓는 걸 주님께서 보십니다. 손으로 싸우기도 하고 손으로 치어받기도 하고 손으로 슬쩍하기도 하고 남의 밤, 감 같은 거 따먹기도 하고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깻잎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싹 따가지고 오고 집에 난데없이 닭이 들어오니까 그냥 닭을 몰래 잡아먹기도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 물건도 슬쩍하기도 하고 손 가지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구타하기도 하고 이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보시면은 인간의 손은 피에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 있다고 말입니다. 3절 중간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를 보시고 입을 보시면은 입술은 온갖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안 하기는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수사반장처럼 따지기 좋아하면은 아내가 거짓말이 느는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수사반장처럼 남편 돈 쓴 것이 어떻게 썼는지 꼬치꼬치 따지면은요, 남편 거짓말 느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시댁 친정 이야기를 들었다.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불리한 건 제껴놓고, 유리한 것은 불리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남의 얘기 들었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거짓말이 발려서 나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혀로 아주 악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단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혀로 혀로 얼마나 많이 수군수군하고 남 비방하고 능욕하고 욕하고 혀로 헐뜯기도 하고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눈을 둘러보면 가장 공의로 와야 될 법정도 죄투성이더라 그 말입니다. 소송하는 사람도 자기 유리하게 소송을 하고 재판하는 사람도 판결을 냄을 받고 굽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듯해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 사람 마음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독사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 독사알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뱀이 알을 낳습니다. 이런 뱀이 알 낳을 때 이게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이런 뱀이 이 알에서 나오잖아요. 사람 속에 독한 것이 가득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인간 마음 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탁 건드리면 알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혀로 독한 말이 나오고 막 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실 때 인간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깨끗이 하다는 걸 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자, 그 짠 것 거미줄을 짠 것으로는 옷을 낼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거미줄 따서 옷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자기 행위로 죄를 가리지 못한다. 그리고 죄를 가리는 행위도 죄가 발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도 죄가 발려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손으로 습관적으로 구타하고 손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을 들여다보시면은 발은 악을 행하기에 신속하며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인간이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뒤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래 발로 악한 곳에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깃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인간의 머리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생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해 봤을 때 얼마나 죄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압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머리의 사상으로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죄를 지어갑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사람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6장 26장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독이니라.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미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의 얘기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배속 꼽히나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걸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의 얘기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 누가 어떻고 무슨 죄 짓고 어떻고 남이 말하면 별미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아니에요. 누가 어떻고 흉보는 거. 그리고 그 들은 얘기를 또 옮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투기니라. 은그릇이라고 사왔는데 그릇이 깨지고 보니까 속에 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속으로 재보시지 않겠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독이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습니다. 자녀가 이제 밥상을 마련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속으로는 금년에는 꼭 돌아가셔야 될 텐데. 부모는 속을 모르니까 오냐 내 자식아 오래 살고 말고 하지만은 속마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상 거에 집어던져버립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은 속에는 얼마든지 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감정 있는 자는 남에게 악감정 가지고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휼을 거짓을 품나니 남에게 안 좋은 악감정 가지고 있는 자는 입술로는 안 그런 척 꾸미면서 속에는 두고 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사람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 말 쉽게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 일곱 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을 훤히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사람 보면은 겸손해 보입니다. 남 구제도 하고 진실해 보이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순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걷어지키면은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속에 들어가면 새까만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마음이 새까맣게 그려져 있죠? 복장이 새까맣다 하잖아요. 인면 수심이라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 마음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보이죠?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람 마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배후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강사 말 듣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던 사람도 전도집회에 들을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귀 보면은 삼지창 보이죠? 마귀가 배후에서 죄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 같은 마음을 찌르면은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염소 같은 마음을 찌르면은 고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죄짓도록 부추깁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곱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에게는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공작은 사람 모이면 날개를 촥 펼치죠. 무슨 마음입니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의시되는 마음, 뽐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랑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자랑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기는요. 시골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구 집 친척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은행 다닌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일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언은 뿔린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죠.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다 물어봤으면 좋겠죠. 사람은 자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사촌, 팔촌, 16촌까지 자랑합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막 남 막 두들겨 팬 거 자랑하거든요. 남 뒤에서 막 복수한 거 그런 거 자랑합니다. 온갖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의시되는 마음, 뽐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 고집을 가리킵니다. 염소 누나를 보면은 옆으로 젖어 있죠? 음흉하게 보이죠? 그 음란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염소 같은 고집이 있어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아무리 많아도 구원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은 구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억세게도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 안 부려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고집을 안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딱 부립니다. 그 사람 구원 안 돼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선도다. 고집을 부릴수록 진노가 점점 더 쌓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집 부리는지 몰라요. 고집 부린 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피 속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사람 피 속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기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기가 되고 누구든지 미동, 남자 창기가 될 수 있는 기질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가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죄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뱀 같은 마음입니다. 간사한 마음, 간교한 마음. 이쪽에선 이 말하고 저쪽에는 저 말하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짓말. 사람은 거짓말을 떠먹듯이 합니다. 뱀에게 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뱀이 알을 먹는 거 봐요. 어떤 사람 남의 돈 띄어먹고도 입 삭다가 버려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돼지같이 생겼죠? 욕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돼지 같은 욕심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타락된 기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 거듭 행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두 가지 빠져나오지 않는 죄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돼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놔봤자 소용없습니다. 금방 더러운 거 드러누워버려요. 사람은 타락된 기질이 있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보면요,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끌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선만 있다면은 악을 항상 정죄하고 미워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은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즐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똑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두운 길을 다 헤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겠습니다. 속구리 비행기에 태워지면 기분은 좋지만 양심은 말합니다. 나쁜 놈, 너 정말 착해. 너 과거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찔림이 있고 가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효녀상을 받기는 받았지만 속은 찝찝합니다. 왜? 속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많이 미워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회사에 취직할 때 무슨 동기로 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느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벌어먹고 살자니가 들어와 놓고 말은 거창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 속에 거짓된 동기들이 얼마든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표범 같은 마음, 사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어 죽이는 거 봐요. 혹시 그 아내가 착해 보인다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남편 착해 보인다고 바가지만 끌지 마세요. 누구든지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아세요? 어릴 때 심센 친구가 심약한 친구를 때리면 맞고 있습니다. 친구가 집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죽이뻘 내버려뒀다고. 어릴 때 맞은 애들이 애가 자기 때린 그 사람을 나중에 복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세요? 선배가 자기를 때렸거든요. 후배가 많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심하면 남편이 아니에요. 구타합니다. 때립니다. 처야식이 딸려있으니까 살긴 살지만은 남편 잠잘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인간 언제 안 죽나? 끓는 물을 그냥 확 부어버려? 실제로 부어 죽였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죽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가끔 사고 칩니다. 또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깨구리 같은 마음입니다. 수다쟁이입니다. 깨구리 시끄럽죠? 여자들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웬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개구리는 요 빨간 부분이죠. 눈 빨간 개구리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술 먹으면 눈이 꼭 이렇게 돼요. 눈이 빨가 바뀌어가지고 밤새도록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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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담패설 하고. 또 사람에게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유리하면 목 내밀고 불리하면 속지 보놓고 눈치 보는데 빠른 겁니다. 이런 타락된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 마음을 내놓고 살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남의 눈이 있으니 억제하는데 이 타락된 마음을 억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자는 이 일곱 가지 가증한 마음, 이 타락된 마음을 억제를 잘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자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참녀를 보나 순녀를 보나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니까 아 순녀 깨끗하구나 창녀 더럽구나 하겠지만 하나님 어디 보십니까? 사람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디 보신다고요? 심령,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인간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은 뭐냐? 인간 마음이다. 자, 썩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식물 썩은 것도 보셨을 것이고 짐승 썩어 문드러진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썩은 것이 뭐냐? 인간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상황에 부딪혀 나오니까. 어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남 미워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을 미워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절친한 친구에게 1억을 띠꼈습니다. 1억 가지고 날아버린 전 재산인데.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인간 잡히면 어떻게 처치할까? 별 낙동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남 미워하는 사람, 미워부터 하는 사람도 이제 회사에 취직했는데 상사가 계속 자기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상사가 죽기를 바라기도 하고 속으로 잔인하게 살인을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은 상황이 부딪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속을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한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5장에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남자에 미쳤습니다. 어딘가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 건너가는 겁니다. 이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억제가 안 됩니다. 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니까 눈으로 나옵니다.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평생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넣어가하며 또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어도 작은 키로 돼 큰 걸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제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사르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 야고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도 입에 재갈 먹여 움직이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도 키 하나가 배 방향 결정합니다. 그것처럼 혀도 우리 온몸 중에 너무나도 작은 부분입니다. 이 조그만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물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생애의 박제를 불사른다. 70년 산 사람은 인생의 소리바가 70번 굴러갔습니다. 내 생애 돌이켜봤을 때 내 생애 더럽힌 것이 뭐냐? 혀다 그 말입니다. 이 혀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사람에게 다 길이 들었습니다. 혀는 능히 길을 들을 사람이 없다.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혀로 일생 동안 온갖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굴고 이 혀로 죄 지은 죄를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옥 가면은 혀가 가장 뜨거울지도 모릅니다. 이 타락된 마음 역제가 안 되니까 손으로 온갖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 타락된 마음 역제가 안 되니까 발로 악한 곳에 다닙니다. 사람 일생은 죄인으로 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죄 짓는 거 연속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낳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은 죄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으라고 금지한 것을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옳은 것인 줄 알며 행치 않는 모든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옳은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알면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4장 64장 6절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다 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러운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어떻게 우리의 의가 더러운 것일까요? 우리 의라는 게 뭡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에 참석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선도 더러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허연 노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허연 노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정결하신 분입니다. 무한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기를 아시고 인간이 순수지 못한 걸 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애들이 강에서 강이 얼어서 스케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약한 부분에 애가 들어간 거예요. 빠진 겁니다. 마침 물에 빠진 애 집이 가까이 있어서 애들을 달려가서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달려와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애를 건져준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너는 용감하구나.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칭찬합니다. 물에 뛰어드는 친구가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어머니 아들 제가요, 내 스케이트를 빌려 신었거들랑요. 자,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걔가 또 내려가면 자기 스케이트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건져주긴 건져준 데 뭐가 있습니까? 불순한 동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는데, 동기 살펴면은, 그게 불순한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어떤 어른이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사신고 참 기분 좋게 상가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가서 이제 묵념을 이제 간단한 예를 표하고 나오고 보니까 새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가집에서 내 구두 훔쳐간 놈, 도둑놈, 지옥 갈 놈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합니다. 나오라고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와야 말이죠. 기분이 팍 상해서 집에 왔습니다. 또 집에 와서도 한바탕 갑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 말하는 겁니다. 내 새구두 훔쳐간 놈, 지옥 갈 놈, 도둑하고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딸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맨발로 올 수 없지. 그래서 저 구석에 계시다 보니까 헌 슬리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끌고 왔다는 거예요.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도둑놈이네요. 새 구두 훔쳐간 사람만 도둑놈이 아닙니다. 헌 거 가져와 도둑놈이잖아요. 남의 돈 10억을 그냥 떼어먹고 살아났다. 그런 것만 도둑놈이 아닙니다. 분 물건을 단돈 10원이라도 빼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회사 물건 내 거 아닌 거 하나라도 손에 돈 대면 도둑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고 금지한 걸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 있다면은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일생 전체가 죄고 죄가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왜 그런 말이 성립하냐 하면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문둥병 환자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 사람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식이 집 나갔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라도 아버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봤을 때는 그 자식은 항상 고로 자식인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생 전체가 다 죄라는 거 아세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전부가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생 생활 전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단 한순간도 은밀한 의미에서 깨끗하게 보는 건 없습니다.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 볼 때는 죄라는 거 아세요?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잘 보시면은 사람 자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사람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 자체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또 물마신 같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위기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구덕이 다 보셨죠? 그 하얀 거 있잖아, 하얀 거. 화장실 구덕이. 자, 이게 화장실 우르 화장실에 막 구덕이 우르르 합니다. 근데 한 구덕이는 위에 올라와 있는데 똥이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자, 위에 올라온 구덕이 말합니다. 야, 너희 구덕이들 왜 그 더러운 똥 속에 살고 있느냐? 나처럼 구별돼 깨끗하게 살아봐라. 다른 구덕이 뭐라 할까요? 야, 너는 깨끗하구나. 성인 군자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위에 있는 구덕이 말합니다. 너 깨끗하게 하지 마. 너나 다른 구덕이나 쌤쌤이다 똑같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눈 차이입니다. 눈 차이예요. 구덕이 눈으로 봤을 때는 위에 올라와 있는 구덕이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사람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죠? 사람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과 자신과는 꽤 거리가 있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내 밥상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 목욕을 수십 번 했습니다. 몸에 향수도 뿌리고 입술에 누드도 바르고 양복 사업을 삼벌 타게 입고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 이쁘지요? 이쁩니까? 집어 던져버립니다. 구더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왜 더럽게 보실까? 구더기와 사람은 달라요.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생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있다고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낳고 우리 일생 전체가 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앞으로 착한 일에 전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미 타락된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해주려고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죄인인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착함을 한번 지켜봐 그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도무지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봅시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십계명 내려주신 목적은 죄 없다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를 함이니라. 십계명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없다는 입을 틀어막고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봅시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 일생 살아가면서 죄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여기 십계명 여기 있으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열 개의 고리가 있다고 봅시다.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집니까? 열 개 끊어져 떨어지고 하나 끊어져 떨어지죠. 십계명을 못 오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적인 예로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만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존파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금세기 최악살인 5년간 어린이 140명을 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천 피살리와 간떼내가 여자아이를 죽여서 왼쪽 부분 3cm 정도 없어져 간 떼가려고 죽여버렸습니다. 서로 잡배라 골목 수비 끝에 흉기 둘러 상대를 치사했습니다. 왜 째려봐 째려본다고 행인을 난자살해 죽여버렸습니다. 병문안 안았다고 친구 흉기 질러 내가 병들어 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일 받아가지고 찔렀습니다. 생일 파티에 노래한다고 죽이고 안배장 나무란다고 또 죽여버렸습니다. 부부 싸움 뒤 자는 남편의 끓는 물 부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너 오늘 죽어서 이런 말 하면 잡혀갈 수도 이거 봅시다. 미국에서 홧김에 상대방에게 미국의 소확김에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고 한국식으로 말한 한인들이 최근에 따라 체포됐다.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김모 씨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 5만 달러 6,400여만 원에 내고 풀려났다. 홧김에 죽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요 말로도 죽입니다. 성경에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어한다고 했습니다. 살인하면 십계명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을 보십니다. 속을 보시고 속으로 죽여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자, 미워할 때마다 미움 때문에 결국은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6페이지입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밀어놓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여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대해서 락하라. 락하가 시브린 욕설입니다. 야 돌대가리야 그런 뜻입니다. 야 골빈놈아 이런도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참 무시무시한 욕이 많죠. 오살할 놈, 막 육시할 놈, 막 무시무시한 적이 많습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로 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게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라는 것이 바로 앞에 말한 화내고 욕하고 밀어놈이라고 하는 요만한 죄입니다. 그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은 죄인으로 낳고 죄를 지었고 십계명 지켜서 천국 못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362페이지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벼랑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살아가면서 죄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의 숫자가 머리털보다 많아요. 머리털 가가도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잠깐 봅시다.
출근 시간인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교대역 부근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던 택시가 승용차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합니다. 충격을 받고 튕겨나온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칩니다.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봅시다.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의 심판받으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룩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데 죄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고 말 거죠. 심판을 받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죄가 차례차례 다 나열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2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배웠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든지 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 중에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성경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위 범죄록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면은 우리의 악행이 기록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 짓는 것이 양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범죄록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 생명책은 최종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준다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은 사람 몸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덤도 죽은 자 내어주고 땅도 죽은 자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에는 영혼이 가 있습니다. 영혼도 내어준 바 됩니다. 그래서 영혼 육체가 재결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아기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육체를 끄집어내서 영혼 육체를 죽지 않게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는 몸과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주고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재결합이 되어서 천국과 모든 좋은 곳과 끊어지는 곳이 불꽃등인 겁니다. 지금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기쁨과 고통, 미와 추, 선과 악,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게 섞여 있는데 나중에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옥은 고통의 장소고 어두운 장소고 더럽고 추한 장소고 악한 장소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불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로 소금사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나 뿌리고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이 불도 꺼지잖아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최후의 심판을 이제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더빙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每一个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옥 가는지 봅시다.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지옥 가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지옥 가는지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마귀가 지옥 가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조문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때는 편안해요. 조금 못 살 때는, 잘 못 살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안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 지옥 갑니다. 이거 잠깐 접고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8절 392페이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온전한 사랑이 영혼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양심 속에 틀림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있지만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과감하게 구원받는 데 나아가지 않은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안 믿는 길을 택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못 살까봐 안 믿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자기 편한 대로 못 살까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고의적으로 안 믿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믿는 것만큼 큰 죄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안 믿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마귀 편에 속해서 믿는 사람에게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짓을 골라하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인자들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의도하지 않고 죽인 사람도 살인입니다. 또한 낙태는 살인에 속하는 거예요. 5년 전에 낙태를 안 했으면 애가 5살 됩니다. 10년 전에 했으면 10살이 되는 거예요. 10살. 낙태는 수술이 아니고 살인인 거예요. 이거 봅시다. 살인자들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 1년에 150만 명이 죽습니다. 생명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죄악이다. 2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태아 4명 중 3명 낙태입니다. 7개월 된 태아 유도분만 한 뒤 독극물 주사한 의사에 살인죄 구형했습니다. 10주 낙태야 침복절규 아시나요? 임신 10주째 태아 발 모양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4개월 만 아이, 낙태 수술로 죽은 4개월 만의 아이. 아닌 사람 잡아놨어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자신의 팔을 다리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옵니다. 뱃속의 아이는 핏덩이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게 살인 아니고 뭐겠어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비디오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테이프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곳에 가려진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보여줌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테이프를 보시며 낙태야말로 하느님의 법칙과 인간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기에게 있어서는 낙원과도 같은 어머니의 모태가 살인이 자행되는 장소가 되며 피로 더럽혀지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의사들이 살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생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바라며 또한 낙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교육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궁속으로 밀고 들어갈 때 애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좀 큰 애들은 머리를 탁 찍을 때요. 찍을 때 애가 비명을 지릅니다. 머리를 꽉 부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낙태한 사람은 사람 살인자입니다. 성경 보면은 살인자들을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낙태해도 괜찮다고 부추긴 사람은 살인 공모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죄 지은 사람,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지은 사람, 결혼한 사람이 뒤에 딴짓하는 것이 간음이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행위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행음입니다. 창기와 판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음자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원으로 파르마키아인데 약물 복용입니다. 마약 같은 거 복용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입에 발려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정리를 해봅시다.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악한 자부터 시작해서 선한 자 순서로 세워놨을 때 가장 악한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욕하는 게 죄라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거짓말하는 죄, 욕한 죄는 점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 욕한 죄도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되면은 심판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늘도 달도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무한히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한국에 나보다 착한 사람 꽤 있겠죠. 세계적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나보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착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나보다 착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뒤에 있는 내가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마음으로 지은 죄, 상상으로 지은 죄, 잊은 죄, 혼자만 아는 죄, 둘이 지은 죄, 집안 식구들만 아는 죄, 공개된 죄, 이 모든 죄를 백일하에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은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는 딱 한 번의 범죄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한 번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허리만큼도 죄가 있으면은 심판은 못 피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내게로 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게 되내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농사짓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알곡은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껍질 있는데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걸 매년 농사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 27년 만에 100만 원 가져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도둑이 소음쳐간 이후에 27년 만에 자백에 곧 돈 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년 전에 살인, 내가 범인, 암 걸린 남자가 40대 남자가 자백했습니다. 양심의 힘이라는 거예요. 9년 전에 마을 선배를 죽였는데 9년 만에 자백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이 있는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 이유는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는 이유는 시체가 생기니까. 감옥이 있는 이유는 죄수가 생기니까. 왜 하나님이 지옥 준비해 두셨냐면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벌레들은 빛의 세계를 거부할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기쁨을 느끼고 고통 느끼는 그 고통을 하나님 만들어 두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멸망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십자가에 배주고 하던 강도처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할 일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십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중심에서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오늘 이번에 꼭 구원받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 간절하게 찾는 사람, 정말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오늘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일일이 굽어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심에서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